지난 17일 미국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시의 흑인 교회, 감리교회죠. 수요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19일에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딜런 루프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한 약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흑인 9명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피의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모두가 다 놀랄 말을 하지요. 뭐냐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앞에 나아가십시오. 유족들이 하나같이 분노와 고함보다는 슬픔을 속으로 삭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택했어요.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유족들 모두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용서를 말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 주님께 회개하기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도 없었던 참으로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위대함으로 견뎌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소문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좋은 소문이 퍼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좋은 소문이 퍼졌대요. 화려한 건물 때문도 아니고요. 유능한 목사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저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좋은 소문을 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요. 이곳은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합니다. 역사가 깊지 않은 교회예요. 역사가 깊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온 세상을 뒤흔드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으로 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은 능력이지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복음을 붙들고 사는 곳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인하여 마변화가 일어나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순탄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속에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보다 복음의 위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위대함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으로 살려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돼.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왜 암비볼리아와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쳐 갔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서요. 그것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곳을 지나쳐서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렇지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요.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복음을 전하면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모든 교통과 모든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복음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파장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쳐 지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최종적 목적지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두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역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합니까?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합니까?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것 같으면요,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수많은 세미나들을 갔다 오면 담임 목사님,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이거 하면 부응하더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거 하면 부응하더라. 그럼 또 그거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은 곧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안 가요. 프로그램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결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깁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에 집중할 때 힘이 생겨요. 영향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이유가 없어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향력과 힘을 가져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돼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규칙대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대로 습관화된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습관화된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 흉내내지 않았어요. 남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스타일, 자기 성향에 따라서 감당한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습관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기도의 습관, 훈련의 습관, 헌금의 습관, 교제의 습관, 네 가지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이 있어야, 이것이 균형 있게 습관화가 되어야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하는 습관, 그가 지니고 있었던 복음적 습관, 스타일, 자기의 어떤 습관, 이것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습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따라오던 모습들이 있어요.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꼭 회당을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것이 어디래요? 유대인의 회당이라 이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들 10명 정도만 모여도 다 회당을 짓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기들 방식대로 성경을 공부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릴 적부터 늘 편하게 드나들던 장소예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전혀 생소하지도 않은 곳이에요.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자신이 익숙한 곳에서 자신의 익숙한 방법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답이 없어요. 좀 정답이 있으면 그대로 삶에 좀 적용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배워서 가능한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배워서 전도 잘 됩니까? 예. 성경적으로 지식이 탁월하면 전도 잘합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고 효과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워서 된다면요. 그렇게 적용한다면, 다 된다면 누구 전도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쉬운 것은요. 그래도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 전도가 효과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에게 늘 어릴 적부터 드나들었던 그 환경이나 분위기에 익숙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타일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여놓고 양육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양육의 과정이 늘 따라왔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양육했냐면 언제나 말씀과 기도 훈련을 가지고 양육했어요. 본문에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새 안식일. 여기서 말하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3주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육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 도시가 술렁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3주라고 하면 21일을 가리켜 말하지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 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시간이 2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의 21일 기도 있잖아요. 21일 기도.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경건의 습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방의 종교 우상을 섬겼어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아하, 그것이 참 진리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도 습관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복음을 깨달았어도 다시 습관대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그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의 과정들을 진행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여기서 말하는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라고 할 때 형제들은 혈육적인 관계 속의 혈연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를 머물도록 허락해 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위대함으로 살려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위대함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한절 한절을 뜻에 맞게 잘 풀이해 준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의 강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강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라져요? 말씀의 강론은 어렵거든요. 말씀의 강론을 하면 조금 어려워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 우스운 얘기 해주면 참 좋은데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강론을 하면 어려워들 해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하죠.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 또 웃기는 설교를 좋아하죠. 그래놓고 나갈 때 다들 그러죠. 웃기는 설교를 하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무엇이 은혜죠? 복음이 없는데 무엇이 은혜죠? 내 감정이 좋아지면 은혜 받은 겁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없는데 내가 그저 웃기는 설교 한번 듣고 한 시간 내내 웃기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웃기는 설교 들으면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또 얄팍한 지식적 전달 하는 설교. 지식 전달의 목적으로 조금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설교 잘 들었다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말씀의 훈련의 과정도 없이 그저 감정에 매달려서 감정의 기분이 좋아지면 아 오늘 은혜 받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데요. 백날 설교를 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2절 하반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스타일은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보면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다 하고 또 전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항상 동일했어요.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는 항상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예수님의 부활 얘기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3절 말씀해 보면 해를 받고 되어 있어요. 해를 받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고난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요. 본문의 표현을 잘 보면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되어 있어요.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표현이 그냥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땅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살아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더불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땅히 살아나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저 혼자 스스로 홀로 살아난 것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국 사도 바울의 강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역사적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될 책임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강해지면 교회도 강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말씀에 보면 회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4절부터 5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정식적으로 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대단히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회심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부인들이 나와요. 기부인들을 설명하면서 적지 않은 기부인들 표현하고 있어요.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부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 도시는 대단히 화려했고 대단히 부유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부인들이니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며 다녔겠습니까? 그 여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완전했습니다.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늘 허무했고 공허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고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따라오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 선포가 그들의 내면을 터치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영혼을 흔들리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오늘은 죽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설교하고 내려갈 때, 아유, 오늘은 죽었다. 아유, 죽었다. 예.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죽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으로도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그 죽으로도 힘을 얻고 영혼의 내면에 터치를 하시고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더라고요. 결국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황당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형편없는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형편없는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내가 해도 서목사님보다 낫겠다. 내가 설교해도 서목사님보다 훨씬 낫겠다. 형편없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명설교가 아니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설교가 아닌데도 그 형편없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름이 날리는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지는 말아야 돼요. 내 귀에 듣기 거슬리는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가 어떤 누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무리 현찮은 사람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권함을 받고 따르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권함을 받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번역된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감화받고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승복하여로 되어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고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화를 받고 승복을 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권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권함을 받는 것은 바로 감화를 받는 거예요. 승복하고 결국 그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나오죠. 따르다라는 표현. 따르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아 할당하다라는 얘기. 자기의 몫으로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몫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기의 것 삼는 것을 가리켜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 거지요. 그 뜻에 동조하니까, 그 뜻에 동의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표현에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따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은혜가 되지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복음이 주어져도 그 복음이 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 말씀에 은혜가 될래야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다. 한마디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상에서 영적인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결단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선택권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받아야죠. 기회가 주어질 때 얼른 받아야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몫으로 알고 그때그때 받아야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지요. 대단히 심각하게 병든 마음이지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주의를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줘야 마땅할 진데 기분 나빠하고 또 시기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면 자꾸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으세요? 어떻게든지 못하게 방해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죠. 행복하죠. 자녀들이 잘 되면 훨씬 더 기쁘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자꾸 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에 시기의 마음을 거두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달라져요. 전에는 시기했던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길거리에 불량배를 동원하여 성을 소란케 하고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지요. 그런데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곳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거짓말하지요.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그런다고 복음이 멈춰집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죠.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지만 고난보다 복음의 위대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도 당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보다 복음의 위대함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있지요. 연평해전이에요.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2002년 6월 월드컵 4강 열기로 뜨거웠던 때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나라 해군의 기습 공격을 가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했던 일입니다. 이것을 그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과 그들의 동료, 연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스럽게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를 가리켜 애국자라고 할까요? 목숨 바쳐 국가를 위해 충성한 그 사람을 애국자라 말합니다. 뻔히 고난의 길인 줄 알아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인 줄 알아요.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애국자죠.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 뻔히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지요. 다시 처음으로 보았던 영상으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고난보다 복음의 위대함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피하여, 복음의 위대함을 피하여 살아간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양정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고난보다 복음의 위대함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영적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큰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주저없이 가감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진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위대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습관을 따라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선포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음이 내면을 터치하기에 충분하고 영혼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고난보다 복음의 위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